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화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중보기도를 통하여 온 교회가 힘을 얻으며 더 깊이 각 개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복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갖는 내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입각하여서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을 갖기에 부정확하도록 윤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 온전히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옵소서. 각기 형편과 사정에 다를지라도 같은 믿음을 가운데 윤도받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미가서 말씀 봅니다. 지난번 미가서 좀 시간에 쫓겨서 우리 4장, 5장 이렇게 좀 빠르게 좀 내용을 좀 봤습니다. 우리 미가서 요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7장 18절 말씀. 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장면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틈틈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어떤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간혹 이렇게 말씀에 나타났는데, 우리 미가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가장 중요한 구절로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가서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뭐 소제목이 있다면 오늘 읽었던 그 7장 18절 말씀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그러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그런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 중심으로 내용을 좀 보기 원하고요. 특별히 미가서를 보게 되면 우리 2장 13절, 그렇죠? 1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길을 여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장 13절 한번 그때 못 봤던 부분이라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에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길을 여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자냐? 길을 여는 자예요. 어떤 길을 열까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자는 거죠. 구약에는 원래 각 개인들이 하나님께 나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라 이런 말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중간에 대제사장을 거쳐서 주 앞에 나가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 언약에 주어진 이후에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2장 13절 미가서 말씀도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의미다. 이렇게 한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전체 좀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쭉 내용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렇게 미가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계속 그러니까 설교를 크게 세 번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말할 것 말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구하는 호소 그 장면들을 설교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가서는 특별히 지난번에 봤던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똑같이 미가 입장에서 두 나라가 멸망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미가서. 보통은 남유다 사역을 한다랄지 아니면 북이스라엘만 사역하는 게 대부분이야. 아니면 오바냐 같은 경우는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한다랄지. 근데 미가 같은 경우는 뭐 니느웨가 뭐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의 어떤 그 멸망할 것을 한다랄지 이렇게 한 나라에 국한돼 있지만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동시에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보면 야곱의 허물,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는 뭘 말하냐면 그 남유다, 그래서 유다 남유다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명칭에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열 개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동시에 또 그 아래 표현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또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그 두 나라가 망할 것을 사실은 말을 하고 있다. 그게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주 내용의 결론이죠.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그렇죠? 야곱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남유다의 우두머리들, 남유다의 지도자, 그렇죠? 또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그러니까 남유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지도자, 북이스라엘의 통치자, 지도자 똑같은 거죠. 그들 보고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미가가 계속 강렬하게 외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정의예요. 정의. 사회 문제가 왜 사라지냐면 정의가 흔들려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작게는 걔 왜 개인의 인생이 흔들리냐? 정의가 흔들리는 거예요. 정의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옳고 그른 것을 알게 하시는데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흐려진다랄지 그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흉내는 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의 삶의 모습은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제사는 더 좋은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뭐가 뭉그러진 거예요. 뭉그러져갖고 흐트러져갖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함의 짝이 없는 거죠. 지금 그 내용들을 또 말씀하시는 거고 정의를 아는 것은 너희의 당연한 본분 아니냐. 그렇죠? 당연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정의를 그렇게 뭉그러뜨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냐.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의에 대해서 하는 말씀, 선지서 특별히 뭐 호세아랄지 그리고 뭐 아모스랄지 계속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전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 정의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을 미워하는 거예요. 선을. 선을 미워하고 선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뭔가가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되면 손해본다는 생각하는 그런 개인이 있다라면 그 개인은 속는 겁니다. 그 어느 한 나라가 계속 선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 나라를 침공하고 휘젓는 나라가 있다면 선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그런 나라의 상류층에 있는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지만 그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더 좋은 제물을 드리고 할례를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섬기는 모습이 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어땠냐?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 정의가 무너진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사실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 제가 직장인 다녔었잖아요. 한 20년 이상. 교인들이 많잖아요. 직장 내에도. 근데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교인인 거 아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대놓고 뭐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떨 때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 너무 신자이고 교회 직분자인데 아무리 특별히 관계를 안 하고 대화를 안 한 관계라 하더라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순간순간. 그 작은 부분들. 회의를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결정할 때 갖고 있는 그 자세, 갖고 있는 그 태도, 또 뭔가 어떤 일을 함께 나갈 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덜 피해볼까 애쓰는 그런 흔적들,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 자기는 무조건 난 몰라, 다 너희 책임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다들 그분들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분들이고 적지 않게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실제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분들이고, 그러나 실제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 사회뿐이겠습니까만은 교회도 그렇죠. 교회는 말씀드려서 율법은 세 분류로 구분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무슨 뭐 시민법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안 지키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공동체가 유지,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법 체계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율법이 그 중에 하나가 시민법 같은 거예요. 또 어떤 거는 제사법.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법제화 했잖아요. 그걸 지키는 게 선입니다. 또 개인적인 윤리법. 세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시민법,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요, 이게. 그걸 보게 되면 그것과 신약에 넘어와서 교회가 지체고 각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교회를 무너뜨리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멍두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본인이 했던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했던 대로. 그리고 처음에 했던 대로 교회를 자기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흔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오면 저 구석에서 웃지도 않고 딱 앉아 계신 분들. 전 그거 좋게 보지 않거든요. 물론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커지면 되겠죠. 근데 그게 낯설어서 그런 것인지 원래 갖고 있는 성정인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라는 곳이 구원을 받고 기쁨을 가지고 주를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곳에서 나 건들지 말고서 저 구석에 있다랄지 좀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저도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뼈로 통해가지고 한 1, 2년 그냥 뭔가 이렇게 한 놈만 걸려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해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왔다는 얘기는 적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 인생의 방향과 삶의 태도와 가치가 바뀐 건데 그런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꼭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선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3절 말씀 보니까 그 어떤 장면이 있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그들에게 많았다.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쭉 넘어와서 우리 3장 11절 말씀 보니까 또 한 부분을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서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왜? 제사를 하나 드릴 때마다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서 점을 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그렇죠? 뭔가가 본인에게 큰 능력이 임한 것처럼, 그렇죠? 겸손하게 주 앞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렇게라고 지시적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준 그 은혜와 자기에게 준 어떤 사역의 그 은혜를 자기 살의 사역을 위해서 채우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준 저 밑에 주어진 그 정의가 사라진 거야. 옳고 그런 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쭉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그렇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되는 거야. 뭐 금방 잡초가 자라거든요. 그냥 그 영화로웠던 그 성전이 수풀이 가득해서 황폐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이 내용이 미가가 했던 예언입니다. 예언들. 그렇죠? 3장까지가 심판에 대해서 왜 심판하냐? 그 너희 내용이 갖고 있는 그 죄가 이렇다는 거야.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1장과 3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장 5장에서 회복에 대해서 회복해야 할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 7장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의 세 파트로 설교를 미가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아까 읽었던 3장 12절 말씀,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 이 내용을요 100년 뒤에 한 선지자가 이 내용 기록을 해요. 100년 뒤 선지자가 누구냐? 그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서 말씀 봅니다. 26장. 예레미야서 26장. 예레미야서 26장 17절, 18절 말씀. 26장 16절, 어떤 일의 장면이냐면요, 지금은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의 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역시나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어떤 사람들이 미가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말을 들으면서 예레미야 말이 맞다라고 지금 하는 장면이에요. 26장 16절, 고관들아 모든 백성의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 일. 예레미야를 죽일 필요가 있냐? 왜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죽일 필요가 있냐? 그렇죠? 17절에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 나오죠?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그렇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했던 얘기죠.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당의 숲이 뭐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거는요 그냥 나무 아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숲이 막 우거졌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뭐 산에 굿땅 같은 데 가보세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 그냥 숲속에 한 부분에 돌 세워두고 촛불 켜놓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런 것처럼 이 내용에 지금 누가 한 내용이냐, 미가가 예언했던 것을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중에 했던 장로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미가가 이런 말 하지 않았냐, 예레미야 말과 뭐가 다르냐, 미가가 우리나라 망한다고 말했는데 실제 예레미야도 하는 말이 그냥 개인 말이 아니라 미가가 했던 말 아니냐. 그래서 살려주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할 때 미가가 했던 예언을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100년 전에 미가가 작은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 같지만 그의 말은 온 지경에 다 전파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까요, 100년 전 사람들이? 그러면 100년 전에 있던 목회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목회자가 했던 내용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별거 있나요? 예를 들면 주교처 목사님의 일사가고 이런 내용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들은 바가 있는 거예요. 혹은 미가가 미가서를 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년 뒤에 사람들이 그걸 받았다랄지 미가서가 거의 700년경에 적혀진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남유다에 있었잖아요. 남유다가 586년도에 망해요. 미가가 예언한 지 140몇 년 뒤에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거의 남유다가 망할 때의 선지자니까 그걸 보게 되면 미가의 말들을 그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미가가 그 당시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넘어와서 미가서에서 넘어옵니다. 미가서 넘어와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라가 계속 망했다는 거. 4장부터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날에, 4장 1절, 끝날에, 그쵸? 끝날에, 4장 1절에. 끝날이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갈아엎는 날. 우리 구원은요, 우리 구원의 실질적인 모습은 메시아가 초림에서 시작되어지고, 메시아의 재림으로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아직까지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믿었지만 우리 또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정리할 때 언제 구원이 시작되냐? 물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다 하셨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또 오실 것이면서 그 안에 모든 구원의 성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들을 해결했으니까. 그렇죠? 끝날이 언제냐?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예요. 그때 여호와의 전이 산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나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올 것을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알 것이 뭐 우리 에스겔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성전의 문에서 말씀이 흘러나올 곳을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가리키는 방향이 시온 예루살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넘어 4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두렵게 할 민족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 너희는 5절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게 될 것을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리라 말씀을 주고 10절 중간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게 거의 700년경에 기록한 거예요. 아직 남유다가 망하려면 20년이 남았고 북이스라엘 망하려면 남유다가 망하려면 한 140년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 끝내 바벨론에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들을 이어서 이사야랄지 예레미야가 사역을 계속, 물론 미가서가 뒤에 있습니다만 이사야보다 왜 뒤에 있냐면 양이 많은 대예언서를 앞에 배치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들을 앞에 배치했고 내용이 적은 것을 뒤에 배치했어요. 성경의 순서는 기록연대 순이 아니다. 그렇죠? 왜? 미가 훨씬 예레미야보다 앞에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그렇게 그래서 10절 중 마지막 부분에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령하여 내시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쭉 5장 넘어가세요. 5장 2절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지금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5장 2절에 다스릴 자. 다스릴 자가 올 것이다. 이가 누구냐? 이가 메시아다. 지금 길을 여는 자, 끝날에 오실 자, 다스릴 자,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는 세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 구약 성경은 예언적인 성격이에요. 신약은 성취되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 구약은 그림자야. 신약은 실체예요. 구약은 모델하우스고 신약은 실제 집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구약의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의미도 있지만 예언하는 바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적인 성격이 없다면 말씀 받을 필요가 없고 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죽었다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읽을 필요는 있겠지만 믿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을 쭉 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6장을 좀 정리를 앞에 내용을 한번 좀 쭉 했고요. 6장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묻습니다. 6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말해봐라 이러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고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서 내가 보내지 않았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지 않냐. 시딤에서 길갈까지 시딤은 어디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상태. 그 다음에 길가는 정복을 다 마칠 그 상태. 그걸 의미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말하는 겁니다. 길가까지 얘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지 않겠냐. 이 내용이 모두가 다 모세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야. 특별히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 모든 내용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행했던 모세가 기록했던 그 내용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들이 고민이 뭐냐면 어떤 제물을 드리지 이 고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그렇죠? 정의를 원하고 인자. 요거는 사람의 아들 말하는 게 아니라 헤세드, 인애. 이렇게 인애.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정의를 원하고 좀 인애해라. 인자해라.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마음을 좀 가져라. 사람들을 좀 측은히 여기고 사람을 좀 돌보고 사람에 대해서 이 그들을 너무 그냥 껍질까지 다 벗겨먹지 말고 그들을 막 냄비에 넣어가지고 갈아먹지 말고 그런 내용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의 관심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려는 거야. 이거. 그렇죠? 미가 선지자가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짧은 장인데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하면요 그 내용이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들의 고민은 뭐냐면 너희는 항상 야, 내가 언제 이거 원했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요. 6절,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면 좋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애들을 그냥 주님께 드릴까? 이러면 더 좋아하실까?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이제 지금. 그렇죠?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구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6장 8절이 요절인 거예요. 그렇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 인애. 그렇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며 그걸 너희가 사랑하며 친절하게 하며 친절한 것을 사랑하며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냐. 눈 자꾸 왜 자꾸 다른 거 외적인 것으로 가식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하고 실제 중심에 여호와를 진짜 믿고 있냐. 믿고 있다라면 당연히 너희 삶 가운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눈은 계속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냐 지금. 계속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아주 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6장의 주 내용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고 또 9절부터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매가 칼이 불이 예비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아기는 집에 아직도 불이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그러니까 뭔가가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이제 눈속임. 그렇죠?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느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입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오므리 아합이 왜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과 아시죠?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 오므리하고 아합이 했던 것들을 지금 너희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그들이 했던 것을 뭐가 따르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가 거리로 만들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역을 담당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쭉 2절, 7장 넘어가세요. 7장 1절에서 보니까 재앙이로다. 재앙이 있을 거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어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가 사라졌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왜냐면 정의가 사라졌으니까 정직한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며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한 악한 사람끼리 결탁하는 거야 계속. 그렇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가정이 무너진 거죠.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아, 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갈등이 많을까 했더니 여기에 있더라고요. 아, 이랬구나. 여자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가정을 화목하는 여자분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세대 간의 갈등은 또 그분들로 시작돼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기가 막힌 뼈 아픈 얘기를. 그렇죠? 사람의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대요. 왜? 죄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정직한 자가 사라지고 기본적인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너희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 그렇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혁도사랍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이전에 지금 이런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은 지금 우상 숭배 안 나와요? 그렇죠? 우상 숭배는 1장에 잠깐 나왔어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때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 지금 계속 어떤 면에서는 우상 숭배 하나님에 대한 걸 빼게 되면 대부분 다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선지서에 말하는 그 죄악 내용이요. 거의 3분의 2가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삶에 대한 내용. 그렇죠? 우리가 우상 숭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가 그것만 골라봐서 그렇지 실제 읽다 보게 되면 삶에 있는 그 악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미가도 마찬가지로 삶 속에 있는 그 악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들에게 있는 그 악 그 맞다고 여기면서 자기 변호하는 그 악 난 원래 그렇다고 말을 하면서 그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제 회복하게 되어지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라.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가 빛이고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빛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야 영혼이 밝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죄성 때문에 계속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역사와 모든 매스컴과 뉴스를 통해서 항상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악. 악. 사람이 악함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 같아. 참을 줄 모르고 막 순간순간 막 분노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큰 피해봤다고 소리 지르고 조금만 피해를 보게 되면 못 견디고 막 화를 내면서 여기저기 말을 막 뿌려가면서 너무 많이 봐요, 그런 모습들을. 고급사회에서는 고급스럽게 그렇게 하고, 그쵸?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교회 내 없습니까? 교회 내 많단 얘기예요. 이거 보면서, 저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근데 볼 때마다 참 입을 다물게 돼요. 물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목사님이 이해 못할 만한 이유가 다 있겠죠. 근데 다들 자기 어떤 가든 그것이 건드려질까봐 방어적이고 그게 막 건드려질까봐 막 어찌나 그런 모습들이 볼 때마다 가끔 지금 안 그렇습니다만은 야 이게 목회가 이런 건가 하는 생각할 때 있었어요. 마음에 콱 내려앉아가지고 야 이거를 육신적으로는 말하고 싶은 거지. 그만이 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를 뭐 심판자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해내고 또 틀렸다 맞다 하기 전에 어쨌든 내 말씀 듣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아우르고 뭐 또 기다려주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결론이 뭐냐면 아, 이 사람들이 악하구나 생각들을 하나님을 정말 떠났구나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또 상담하고 심리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또 성향 공부를 했잖아요. 성향 속에 들어야 있는 그 악, 성향 속에 있는 그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항상성, 그 탄성, 관성 이런 것들이 죄와 어우러져가지고 단절됨과 어우러져 보일 때 아이들도 그래요.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래요. 아 이렇구나 생각을 들 때마다 뭐 소름이 끼쳐요. 산들 MBTI 같은 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몰라. 오래 하다 보니까 흐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들의 악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게 보이니까 판단하게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 도둑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람을 편하게 안 봐요. 저놈 저거 왜 들어왔지? 악합니다. 저도 악하고 다 악합니다, 우리. 그쵸? 정의가 없다. 착한 걸 사랑하지 않는다. 그쵸? 그리고 긍휼이 없다,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너희가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너희가 사랑이 없어요. 어찌 이렇게 인색한지. 그죠? 하나님이 벌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셔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눈물나게 감사하고 귀한 거죠. 그죠? 내용을 좀, 아래 걸 좀 더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죠? 우리 각 개인의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정의의 성벽을, 인자의 성벽을, 겸손의 성벽을 좀 건축해야 되겠다. 이걸 읽으면서 아, 언제 설교를 한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날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성벽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야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렇죠? 너 왜 이 지경이야?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럴 때 18절 넘어옵니다. 18절 넘어오니까 12절 한 번 더 읽고요. 12절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렇죠? 돌아올 것임을 말하고 있고요.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주께서는 죄악과 그 깊에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긍휼을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네다. 우리가 언제 정의로웠고 우리가 언제 인자했고 긍휼을 베풀었고 우리가 언제 겸손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소제목을 드린 것입니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깊은 바다 기억나시죠? 요나 기억하십시오.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말들을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다 그 흔적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깊은 바다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3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연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의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20절 인애, 19절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부분, 그렇죠? 18절 인애, 계속 주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주님 친절하신 거예요. 계속 돌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도 있지만 너희에게도 있어야 한다. 단순히 그런 사람 돌봐라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호와와 관계가 되어 있고 구원받은 자가 맞고 여호와의 백성이 맞다라면 삶 속에서 정의가 넘쳐나고 주의 긍휼이 흐르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나라가 그런 가운데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또 너희가 또 그 이후에 회복될 것을 말하고 너희가 또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애하신 그분께서 너희를 돌볼 것이다. 베들레헴에 결과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수백 년 뒤에 있는 것 같지만 이미 그날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그 사실을 믿고 있고 또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가서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입니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두 번 메시지를 통해서 다 말씀을 정리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여건이 되어지면 무엇이 기록되었나 그 입장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신 그 말씀들 통해서 메시아가 문득 예언되어 있음을 우린 지금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보인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귀한 날이 되어야 되겠고 주의 인내하심이 또 커야 되겠고 또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다시 믿음을 갖게 하시며 오래전에 이미 비가 선자를 통하여서 멸망과 또 회복될 것과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발견케 된다음을 대해 주옵시고 삶 가운데 정의와 인애와 또 겸손한 그 모습이 가득하게 부정없도록 삶을 회복시키고 교정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치료를 앞둔 우리의 김은정 자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을지가 발견되는 귀한 발걸음 되게 된다음을 대해 주옵소서. 특별히 다시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더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의 긍휼을 더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가 더 깊은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에 부정확함 없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함께하고 있는 전 세계 당대 세계복음화 모든 관련된 교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주의 심을 소망하며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으며 말씀 가운데 이끌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